순환에 대한 오해, 욥에 대한 강론. 같은 날 저녁 벳세다에서 무고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많은 고난을 체험하는지에 대하여 요한이 예수께 물었다.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얘야, 너는 역경의 의미 또는 순환의 역할을 납득하지 못한다. 너는 셈 족속 문학 작품의 걸작을 곧 욥의 고난이라는 성서 이야기를 잊지 못했느냐? 이 훌륭한 비유가 주의 종의 물질적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잊지 못했느냐? 자식, 재산, 명예, 지위, 건강 등 사람이 현세의 삶에서 가치를 두는 모든 것에서 욥이 복을 받았음을 너는 잘 기억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유서 깊은 교훈에 의하면 그런 물질적 번영은 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아주 충분한 증거였다. 그러나 그런 물질 소유물이나 그런 현세의 번영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사랑하는 분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신의 율법을 어기면 처벌이라는 결과가 언젠가는 따라오게 마련이고 사람은 자신이 뿌린 것을 결국 확실히 거두겠으나 그래도 인간의 순환이 반드시 그 전에 있었던 죄에 대한 처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저희의 난처한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을 찾기에 실패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관점으로 생각할 때 이 독특한 비유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너는 도저히 사탄이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못할 것이다. 욥은 자신의 지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 또는 자신의 철학적인 어려움의 해결책을 순환을 통해서는 찾지 못했어도 큰 승리를 거뒀는데 자신의 신학적 방어가 붕괴되는 바로 그 앞에서도 나 자신을 혐오합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영적 경지로 자신을 끌어올렸으며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욥은 오해를 받는 순환을 겪으면서도 도덕적 이해와 영적 통찰력을 얻는 초인적 경지로 올라갔다. 순환당하는 종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됐을 때 어떤 인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혼의 평화가 따라왔다. 욥의 첫째 친구 엘리바스가 그 고난당하는 자에게 그가 번성했을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권했던 동일한 꿋꿋함을 자신의 역경 속에서 보이라고 훈계했다. 이거짓 위안자가 말했다. 욥이여, 너의 종교를 신뢰하라. 사악한 자가 고통당하는 것이지 의인은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이벌을 받을 일을 했음에 틀림없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는 잘 안다. 사악한 자는 절대로 번성할 수 없다는 것도 너는 안다. 아무튼 사람은 곤경에 처하도록 예정된 것 같으며 아마 주께서 너를 좋게 하려고 벌하시는지도 모른다. 인간적 순환의 문제에 대한 그런 해석에서 불쌍한 욥이 크게 위로받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둘째 친구 빌닷의 조언은 당시에 받아들여지던 신학 관점에서는 정당하게 들리더라도 더욱 낙담하게 만들었다. 빌닷이 말했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다. 너의 자녀들이 죽었으니 그들은 죄인이었음에 틀림없으며 내가 잘못했음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리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녕 의롭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고통에서 건지실 것이다. 전능자께서는 단지 사악한 자들만 죽이신다는 것을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신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욥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너는 기억한다. 그가 말했다. 도와달라는 나의 외침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안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동시에 어떻게 그토록 철저히 나의 결백을 무시하실 수 있는가. 내가 전능자에게 호소해도 아무 만족도 얻을 수 없음을 배우고 있다. 사악한 자가 선한 자를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묵인하심을 너희는 분별할 수 없는가. 사람이 그토록 약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대체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런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나를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니 나는 어쩔 수 없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당하도록 나를 만드셨단 말인가. 친구들의 조언 그리고 그의 정신을 차지하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비춰볼 때 누가 욥의 태도에 도전할 수 있겠는가. 욥이 인간다운 하나님을 열망했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신분 상태를 알고 또한 낙원으로 올라가는 긴 여행 중에서 이 첩생애의 일부분으로서 의인들이 종종 억울하게 고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그런 신성한 존재와 대화하기에 욥이 몹시 갈급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겠는가. 그래서 욥이 견딘 고난을 견디라고 요청받을 모든 사람을 이제부터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사람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생을 살려고 아버지로부터 왔다. 욥의 셋째 친구 소발은 그보다 더 위로가 안 되는 말을 했다.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시인한다. 너의 비극에는 어떤 숨겨진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욥은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목숨이 길지 않고 근심이 가득하나이다라는 사실을 단언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직접 간청했다. 그 다음에 그의 친구들과 두 번째 상담이 시작됐다. 엘리바스는 더욱 당황해졌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친구들에 대한 욥의 혐오감에 빌닷은 분개했고 소발은 우울한 조언을 되풀이했다. 이 무렵에 욥은 친구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됐고 하나님께 다시 호소했으며 이제 그는 친구들의 철학에 유형화되어 있고 자신의 종교적 태도에도 간직되어 있던 부당한 하나님에 맞서서 공의의 하나님께 탄원했다. 그 다음에 욥은 필사자 실존에서 생기는 불공정함이 좀 더 정당하게 수정될까 싶은 미래의 삶 속에 피난처를 마련하고자 했다. 사람에게서 도움받지 못했으므로 욥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다. 그러자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신앙과 의심 사이에 큰 갈등을 일으켰다. 마침내 인간 순환자는 생명의 빛을 보기 시작했으며 괴롭힘을 받던 그의 혼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는 높은 경지로 올라갔으며 계속 고생하다가 죽을지도 몰랐지만 그의 깨달은 혼은 이제 나의 옹호자가 살아계신다는 승리의 외침을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부모를 벌하려고 그들의 자녀를 괴롭힌다는 교리의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욥이 참으로 울었다. 욥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시인할 준비가 언제든 뒤에 있었으나 영원자의 인격적 성품에 대하여 혼을 만족시키는 어떤 계시를 갈구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다. 순환당하는 어떤 필사자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를 이해함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이상 부인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기록되던 당시에 훌륭한 개념이었지만 너희는 이미 아버지께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시며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에서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이것이 그 길이니 이 길로 걸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거하심을 너를 그분처럼 만들려고 그가 너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너는 납득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자녀를 고의로 괴롭히지 않으신다. 처음에 사람은 시간 세계의 사건들로 인해 그리고 미숙한 육체적 실존의 악인 완벽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생한다. 그 다음에 사람은 생명과 빛의 법을 어긴 냉혹한 죄의 결과로 고생한다. 마침내 사람은 하늘의 의로운 규율에 반역하는 자신의 집요한 사악함의 결실을 이 세상에서 거둔다. 그러나 사람의 곤경은 불시의 개인에게 임한 신의 심판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이 현세에 겪는 고생을 훨씬 감수시킬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지만 악한 자가 부추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신다는 미신으로부터 단호히 벗어나라. 욥기를 읽어보고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이 선한 사람에게도 정직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발견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잘못된 교훈에도 심지어 심하게 고난당하던 욥이 어떻게 위안과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유의하라. 마침내 그의 신앙은 순환의 구름을 꿰뚫었고 아버지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빛이 치유하는 자비요 영원한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요한은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여러 날 숙고했다. 그의 남은 생애 전체는 그 정원에서 주님과 가진 이데아의 결과로 현저히 변화됐으며 나중에 다른 사도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고난의 근원과 본질과 목적에 대하여 그들의 견해를 바꾸는 데 많이 기여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이 회담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다.